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하고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 그리고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살다 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큰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그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감격에 복받쳐서 중간중간에 찬송을 하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그 기쁨과 감사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으로 항상 마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시면 만세의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다까지도 사도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요. 저도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가끔 너무 복받쳐가지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한동안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엉 울 때가 있어요. 감격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사랑이,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좀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왜 나는 좀더 하나님을 더 찬송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그리고는 이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아가파오라는 말이 현재라고요. 헬라어의 현재는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현재 진행.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호이에오는 과거예요. 이미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 모양인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울다가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난알수 없도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입에서 어찌 찬송이 그치겠습니까?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내가 그곳에서 왕노릇 할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꼬집어 볼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 꿈이면 어떡하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곱씹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세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가능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정말 울어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울고, 그래서 우는 게 기독교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것으로 우는 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고 울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무려 다섯 군데에서 복받치는 감격을 표현하죠. 근데 그 감격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요. 급기야 7장 12절에서는 가로되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영광과 능력. 그런데요, 복음을 계속 설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단어를 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멘 하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내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안 자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인데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자존심 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줍지 않은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이나 인내천, 뭐 천인무관사상, 이런 인간이 최고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그러면 그거 보면서 그렇지, 너는 학생이고 저분은 선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경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러면은 역정을 낸다고요, 인간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저만 생각하는 거. 지가 최고예요. 지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 그러한 죄가 버젓이 신앙의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늘 원망만 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까지 상황, 문제, 고난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 앞에 그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 어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가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그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천리 행군을 해요. 천리는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km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400km 안 돼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30km 이상 되는 군장하고 총 메고 천리를 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제일 더운 때 골라서 가는데. 잠도 그냥 용인 자연농원 주차장. 거기에다가 쫙 사단벽력 풀어놓고 담요 한 장 깔고 담요 한 장 덮고. 그리고 또 일어나, 그럼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병 때, 이등병 때는 그냥 걸어가면서 자요. 그래서 논두렁으로 막 걸어가요. 딸애들로 막 가는데. 걸어가면서 막 잔다니까요. 근데 제가 제대 2개월 남겨놓고 천리행군이 딱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것만 끝나면 제대한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웠어요. 누가 무겁다 그러면 총도 매주고요.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수통 다 주고요. 경치 인조이하면서 걸어갔다니까요. 이거 끝나면 제대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갔어요, 저는. 말년병장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제대를 남겨놓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거기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 여러분이 받으실 유산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이까지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시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안 바라보고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들 그냥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격려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찬송이라니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군요. 아버지, 그게 찬송이고 찬미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이 소리 듣고 싶으셔서 우리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은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었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를 우리 죄의 대가로 삼으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요. 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서 해방하시고라는 말 루오는 깨끗이 목욕시키다, 깨끗이 빨다라는 뜻이에요. 온통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이제 빨아주신 거예요. 하얗게, 하얗게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가 속전으로 치러진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죠? 피로 우리를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는 건져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감동이 없으시죠? 영적 불감증에 걸리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하는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강아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수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를 푹 삶아서 강아지에게 먹이십시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를 그냥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강아지 먹였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수의사를 찾아갔더니 아, 이 병은 집에서 키우는 커다란 준마, 말을 죽여서 삶아서 먹여야지 돼요. 또 갔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죽여서 삶아서 강아지한테 먹였어요. 근데 또안 났어요. 그래서 정말 용하다는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장남 있죠? 아들. 그 아들 죽여서 삶아서 먹이십시오. 그럼 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이는 미친놈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하냐고요. 왜 제가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제가 임장로님 집에 갔는데 임장로님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참 이쁘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제 귀에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화나면 언제든지 배반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언제나 주인이 가면 꼬리 흔들고 반겨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개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그런데 그 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먹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을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안 히에라이스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안 히에라이스입니다. 이 말은 나라 곧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을 동격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곧 제사장.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의 성취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걸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의 그 삼으신 포이에오는 과거 시제예요. 그 포이에오는 창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재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 거다 그랬는데 이미 예수가 다 지키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라는 개념과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같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영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죠? 제사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 뜰밖에 못 밟는다고요.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의 모습, 성막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이 예배도 그 하나님 나라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성소,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보고만 있어도 좋죠. 막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코도 이쁘고 어쩌면 이렇게 입도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귀도 이쁘고 옆에서 보기에는 진짜 못생겼는데 자기 새끼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여러분, 그 찬송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런다고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은 교회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몸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고요. 제사장 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물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방불하는 재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산 제사의 삶을 살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나의 몸을 찢어내는 재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삶인지, 제물의 삶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그들의 삶은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엑상겔로라는 말은 발표하다, 크게 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삶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제사장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제사장의 삶이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왜 제도와 법과 상위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반 은총으로 이 악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살다 가셨으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남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어저께 이 안식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다 모여가지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3시부터 매주 토요일 주일 준비하거든요. 오더니 갑자기 토요일날은 아예 범접을 하지 말래요. 오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토요일날 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1년에 한두 번씩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보고 아예 토요일날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 3시 이후에는 써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설사 그런 말 했어도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노니 다음 주부터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내가 더러워서 정말 하나 살래다가 개뿔도 가진 게 없어서 말았지만은 참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죠. 억울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가 약자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내 목사로도 못 참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직접 당하고 나니까 와, 진짜 서럽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악성 바이러스예요? 범접도 하지 말라 그러게? 그래도 집에 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개는 짖어도 제대할 날은 온다. 우린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그분을 섬기게 되면 이까지 찰나의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고난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밟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삶이에요. 자, 그렇게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그 제사장들이 교회가 모이는 시간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축소판이 바로 교회가 모이는 예배라고요. 예배야말로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이 결국은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죠? 천국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섬기며라는 단어가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라트리오. 예배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가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나라를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교회라는 무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만 힘을 얻고 모여야만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모여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가짜들 투성이라 모여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진짜 교회들은 모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모여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거기서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왜 모여요? 왜? 우리는 모여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제사장이고 나라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집합명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나라를 동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모여서 찬양을 하면은 그 하늘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늘나라를 영원히 살 자들이구나를 깨닫는 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렇게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별반 감동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와 기쁨이 담긴 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셔서요. 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나라요 제사장인 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적인 찬양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다 내려 꽂아놓은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멍하니 신기루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축하 행사,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우리라고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며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이.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늘 개별적이지 않아요. 늘 집단적이라고요.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모하게 돼 있죠. 왜 서비스라고 하겠어요, 예배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위로를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싶어하는 게 그거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 무슨 예배, 이거는 꽝이에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공연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이, 설교 말씀만 듣고 하면 됐지.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교훈을 얻어서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역시 거기도 나라고요, 그거는. 역시 나예요, 그것도.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가 인트루전 꽂아내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외롭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또 헌금을 해서 자기 가진 소유를 또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위용을 자랑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모이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필요하면 갖다 써. 그리고 날마다 모였어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수련회나 어디 올라가면 막 내려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런 거 그게 예배여야 된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면서 예수 안에서 그 율법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자들이에요. 11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헌금 안 하나요? 헌금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달래는 거예요. 11조만 달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그 헌금 11조의 정신과 원리는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려요? 부활하신 그 첫날인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물 재산인지 없어졌어요. 예수를 설명했던 거니까. 그러나 그 정신, 제사의 정신 뭡니까? 속죄, 십자가, 피, 희생. 이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속죄의 삶, 십자가의 삶, 그 피의 삶, 희생의 삶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그 희생, 그 속죄, 그 피, 그것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장자들의 총회가 형식을 갖춰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기쁘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지옥에 있는 자들과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 거라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배에 여러분이 늑장을 부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예배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냐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냐고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피를 뿌리러 성소에 들어가는데 밖에서 누가 부른다고 잠깐만 기다려서 하나님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왔을까요? 아론이 피 뿌리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했다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그렇게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은주 집사님이 마라톤 하면 이거 막을 텐데 어떡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데 방해가 될 텐데 걱정이 되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성과 진지함이 있어야죠. 다 끝나고 찬양도 다 끝나고 수고만 들어와가지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화장실 가고 무슨 화장실 가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섰는지를 보셔야죠. 골프를 치러 가느라고 교회가 모이는 데를 안 온다고요? 일이 좀 바쁘다고 교회를 안 온다고요?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빼먹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요, 교회가 모이는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6일의 스케줄을 맞춰요. 이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일요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도 바쁘면은 가끔 안 가잖아. 너도 네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 그런 용무가 있으면 너도 언제든지 빼먹잖아. 너 숙제가 있어도 교회 안 가더라. 나는 너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못 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숙제 때문에, 네 비즈니스 때문에 네가 제쳐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정말 여러분은 그 문화와 문명과 자연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그 목숨을 끌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을 정말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곳을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찬송을 소홀히 하냐고요. 말씀을 소홀히 하세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가. 제가 그런 사람들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 있어요? 안 말려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잡지 않아요. 말씀 안 듣겠다고 안 오는 사람 제가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고 열심히 목숨 걸어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타주에서 저희 교회에 테이프를 받으시는 어느 권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죽기 전에 복음이 뭔지 알고 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테이프를 다 모았더니 이만한 쇼핑백에 하나 가득이 됐대요. 자기가 테이프 하나당 15번씩 듣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15명에게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카세트 데크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꼬박 15번을 듣는데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꺼내서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만한 쇼핑백에다가 누가 다이아몬드를 한 가득 갖고 와서 나랑 바꾸자 그러면 자기는 이 테이프랑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냐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때문에 숙제 때문에 여러분의 용무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시간을 여러분이 그렇게 빼먹을 수 있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까 봐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지 답답해서.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파오는 현재 시제라고 했죠. 현재 시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사랑.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광과 능력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from age to age.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은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뭘 딴 데 눈을 파세요. 뭘 딴 데 눈을 파세요. 그까짓 거 좀 못 가지면 어떠고 그까짓 거 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그걸 가지신 분들이 그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축 처진 어깨를 좀 올리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왕이요, 나라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상황 안에서도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제사장으로 살아내자고요. 제사장으로. 성경은 우리더러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냐고요.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세요.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제대는 곧 옵니다. 아무리 똥개가 짖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가듯이 제대할 날은 곧 와요. 그 제대를 정말 기다리시는 여러분, 참 교회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권고를 하시는지 제발 마음속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